제5장 일곱 나팔을 붐. 첫 번째, 첫째 나팔. 8장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일곱 천사들은 나팔을 불기에 준비되었습니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10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먼 곳에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사람들의 몸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사람 외의 사물에서 시작되는데 그 목적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땅에 불을 붓고 땅의 3분의 1의 나무를 땔감으로 삼은 듯합니다. 구약대 제사장은 제물을 불타는 즉시 돌이켜서 피를 부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불과 피가 있는데 이 불은 무저갱에 이르기까지 계속 태워질 것입니다. 땅에 푸른 풀과 나무들의 3분의 1이 불살라질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자연계의 아름다움을 파괴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둘째 나팔. 8장 8절에서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나팔의 재앙은 상선들로 하여금 3분의 1의 무역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나팔은 바닷물을 손상케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셋째 나팔. 8장 10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첫째 나팔에 불이 사용되었고 둘째 나팔에도 불이 사용되었고 셋째 나팔에도 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언약에서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쑥은 쓰다는 뜻입니다. 이 나팔은 강들을 손상케 했습니다. 네 번째, 넷째 나팔.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다 감소되고 전체의 현상이 변하여 세상은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 전체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인의 재앙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나팔의 재앙은 특별히 가리키는 것이 있고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러서 인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고 나팔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한 나팔도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전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이는 4와 3으로 나뉘어지고 나팔도 똑같이 4와 3으로 나뉘어집니다. 앞에 네 나팔은 환란에 불과하고 뒤에 세 나팔이 재앙의 나팔입니다. 앞에 네 나팔의 재앙은 전적으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미친 것이지만 뒤에 세 나팔의 재앙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에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독수리는 표적이 아니라 실제의 독수리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나귀도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은 다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다섯째 나팔은 재앙의 나팔이고 또 일곱째 나팔과 가깝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부터가 대환란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별은 8장 10절의 별과 같이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의 별은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별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자신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원문에서 하늘 위에서 땅에 쫓기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장 9절에 내어 쫓긴 것과 일치합니다. 별은 성경에서 사자를 가리킵니다. 욥기 38장 7절은 그때의 샛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별은 분명 하늘 위의 천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어 쫓겼으므로 분명 선한 별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말한 3년 반은 모두가 그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11장 2절 3절과 12장 6절부터 14절과 13장 5절은 다 같은 때이며 이 별이 되어 쫓긴 것은 42개월 이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섯째 나팔 때에 되어 쫓겼고 일곱째 나팔도 42개월 이전에 이미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9장 2절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무저는 원문에서 가장 깊은의 뜻입니다. 무적행은 가장 깊은 구덩이입니다. 이 무적행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초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과 31절은 우리에게 그곳이 귀신이 고통당하는 장소라고 말해줍니다. 마귀와 귀신이 있으므로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세상에 들어올 때 세상은 귀신의 세상이 됩니다. 별이 내어 쫓긴 것은 누가복음 10장 18절과 일치하는데 그곳에서는 사탄이 내어 쫓긴 판결을 말하고 여기에서는 사탄이 내어 쫓긴 것에 대한 그 집행을 말합니다. 사탄이 제한받을 때 구덩이는 닫혀 있습니다. 연기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불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무적행이 어떻게 열려지는가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신명기 2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의 무르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여기의 광경은 계시록 9장 12절의 예언과 같습니다. 연기에 관하여는 계시록 18장 8절 9절, 19장 3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8장 12절에서는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에는 모든 것이 혼미하고 어둡습니다. 전자는 그 본체의 빛이 감소된 것이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연기의 도품으로 인하여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9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 이 종류의 황충은 일반 황충이 아닌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9장 4절에 의하면 여기에 황충은 일반 황충과 같이 화초나 수목을 먹지 않고 또한 일반 황충은 사람을 물지 않지만 여기에 황충은 사람을 뭅니다. 그 능력은 정갈과 같고 사람을 물 때의 고통도 역시 정갈과 같습니다. 9장 7절로 10절에서 그 모양이 특별한 데에서 이것이 일반 황충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은 이후로는 이러한 황충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30장 27절은 황충 가운데 왕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기에서의 황충은 왕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적행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적행은 일반적인 초소가 아니라 마귀의 초소입니다. 이 황충들은 아마도 마귀가 붙어있는 특별한 종류의 생물일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장 3절, 5절, 10절은 그들의 능력이 정갈과 같고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한 말들과 같으며 그 꼬리는 정갈과 같고 쏘는 살이 있다고 말합니다. 9장 19절은 여섯째 나팔의 말의 능력이 그 입과 꼬리에 있고 그 꼬리는 뱀과 같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주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내어 던질 것을 판결한 것을 말하고 계시록 9장 1절은 사탄이 내어 쫓긴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종류의 황충으로서 그 위에 마귀가 붙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황충인 것입니다. 땅은 사람들이 거하기 위한 곳이고 무적행은 마귀가 거하기 위한 곳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은 70인역에 의하면 가장 깊은 못으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무죄경과 동일한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 이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물 위와 물 아래를 나누실 때 어떤 귀신들이 공중에 뜨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공중은 또한 마귀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아마 바다는 무죄경의 입구일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은 바다도 그 중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주지만 바다도 그 중에서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이 죽은 자는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이전 세상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도 무죄경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의 음부는 무죄경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9장 4절에서 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함과 같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지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누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인지를 식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입맞은 자를 해하라고 분부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누구를 해하라고도 분부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그러나 못하게 하시고에서 우리는 4절이 말한 입맞지 않은 자를 해하라는 이 말씀은 다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갈의 꼬리에는 살이 있고 그 살은 뾰족하고 예리하며 그 중앙은 비어있어서 많은 독소를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찌르기만 하면 즉시 독소가 주입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정갈은 일종의 구약의 용어입니다.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기를 원하는 것은 갈망이고 죽기를 구하는 것은 죽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망이 사람을 찾지만 장래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을지언정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9장 7절에서 10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의 모양이 특별히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들 같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으며 가슴에 흉갑이 있다는 것은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봅니다. 9장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죄경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 구절의 왕은 적그리스도요 9장 1절의 별은 사탄 자신입니다. 13장 7절은 무죄경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하고 11장 1절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죄경은 바다 밑에 있음을 봅니다. 아바돈은 지명입니다. 잠언 15장 11절, 27장 20절과 욥기 26장 6절의 멸망은 원문에서 아바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볼루온은 사람 이름으로서 생명을 멸절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죄경의 사자의 이름은 그가 나온 것과 그의 행위에서 명명된 것입니다.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에 대해 읽을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사탄이 내어 쫓김입니다. 둘째는 적그리스도가 무죄경으로부터 나옴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세상으로 나왔지만 42개월의 때는 바로 그들이 실제로 다스릴 때입니다. 여섯 번째, 여섯째 나팔, 둘째 화,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모든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첫째 나팔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8장 3절에서 말한 바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금단에서 나오는 그것입니다. 소리는 금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금단의 내뿔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이 음성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면 금단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향은 단에 태워지는 것이지 내뿔에 태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오직 속죄제의 피만이 금단의 내뿔에 발라졌습니다. 하나님 앞 금단 내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역사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향단 뒤에 계십니다.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큰 강 유브라데 이 강은 장래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가 될 것입니다. 장래 이스라엘 백성의 지경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미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전성기에 그 지경의 동쪽은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합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적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불려난 네 천사들은 아마도 로마의 경계까지 들어갈 것이며 로마와 전쟁을 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로 3절, 5절에서 6절과 10절부터 12절과 15절에서 18절과 39장 1절부터 3절, 11절 등의 성경 구절을 분명히 계시록 9장에 여섯째 나팔을 가리킨다고 말할 담력은 없지만 이 구절들이 여섯째 나팔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8장 39장은 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나팔로 시작되고 계시록 16장의 여섯째 대접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의 지명 중 로스는 대부분 사람들이 러시아인 것을 알고 메섹은 모스크바를 가리키고 두발은 러시아의 두발성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지만 마곡은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큰 강 유브라데에 사자들은 장래 이 네 지방의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또한 바사와 구스 등의 나라들은 바로 큰 강 유브라데에 인접한 국가들입니다. 9장의 여섯째 나팔은 전쟁에서의 적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고 16장에서의 여섯째 대접은 전쟁에서의 적 그리스도의 패배를 말합니다.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네 사자들은 죽이는 사자들로서 일단 그들이 놓여지면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죽이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만 그들을 놓아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그 년 월 일시 예언 중 모든 일들은 미리 예비되었다가 때가 찰 때 집행되는 것입니다. 연 월 일을 정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시기까지도 정해졌습니다. 똑같이 3분의 1이 파괴되었지만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3분의 1은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에 국한되었지만 여섯째 나팔의 3분의 1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친 것입니다. 네인 중에서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은 것은 단지 20세기 동안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여섯째 나팔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 전 세계에서 러시아보다 말을 더 많이 생산한 나라가 없고 러시아는 또 말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페르시아, 애굽과 구스 등도 말을 생산합니다. 말은 전쟁하는 데 능하고 총과 대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장래 이 마병대들은 적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마병대의 흉갑은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의 세 가지입니다. 흉갑은 단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자는 말탄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다만 말이 가야 할 곳을 지휘했을 뿐입니다. 만일 말탄 자들이 사람이라면 분명 마귀가 붙여진 사람일 것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이고 연기는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유황은 냄새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불못 안에 있습니다. 9장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람을 죽인 자는 말탄 자들이 아니라 말들입니다. 말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은 말들의 입입니다. 9장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들의 꼬리는 뱀의 머리같이 사람들을 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7절까지에서 말한 상황은 여섯째 나팔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충인 것 같습니다. 9장 20절에서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신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섯 가지 죄를 범합니다. 이 여섯 가지 죄들은 하나님께 듣지 않은 두 가지, 곧 마귀를 경배함과 우상을 숭배함이고 사람들에게 듣지 않은 바 살인과 술수와 간음과 도적질입니다. 여섯째 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여섯째 나팔은 사람의 흉악함에 대해 말합니다. 여섯째 인을 마친 후에 다른 일을 한 달락으로 사입하였듯이 여섯째 나팔을 마친 후에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이고 둘째는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경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만든 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9장 20절에서 우상이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말했는데 우상이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우상이 말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에 대한 해설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에서 언급됩니다. 일곱 번째,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이상. 힘센 다른 천사.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음이. 이 힘센 천사는 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천사로 나타난 것은 그분이 구약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름 가운데 계시고 구름을 타신 것이 아니라 구름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 자신을 구름 안에 두셨다는 것은 아직도 비밀 시기로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장 3절에서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라고 말하고 10장 1절은 주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구름을 입으시고 또한 구름 안에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지개가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하심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 기억하심은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이때는 여전히 구름 안에 있었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면은 견고함을 뜻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성결과 공의를 나타냅니다. 10장 2절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주님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두 발로 바다와 땅을 밟았는데 이것은 불을 바다와 땅에 던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 바다와 땅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밟는다는 소유, 곧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밟은 것은 바로 주님이 점령하고 소유한 것입니다. 작은 책, 이 작은 책에 대해 어떤 사람은 구약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구약에서 유대인에 대한 예언을 가리킨다고 말하며 또 어떤 이는 계시록 11장 22절을 가리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설은 모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작은 책이 바로 5장에서 말한 그 두루마리임을 증명하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5장 3절과 7절은 분명하게 두루마리는 어린 양의 손에 있지만 아직 떼어지지 않았고 10장 2절은 작은 책이 천사의 손에서 떼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5장 1절로 3절은 그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기 때문에 크거나 작다고 설명하지 않았지만 10장 2절은 책이 이미 떼어져 있으므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 9절로 10절에서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먹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요한에게 계시를 계시해 주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10장 7절의 때는 원문에서 시기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비밀은 곧 과거가 되고 나타난 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인이 떼어질 때에는 책이 아직 떼어진 것을 볼 수 없는데 이는 일곱째인이 일곱 나팔을 놨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져야만이 책이 떼어지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비밀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0장 2절과 7절, 8절은 요한이 먼저 이상 안에서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섯째 나팔의 책이 떼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장 11절은 다시 예언하여라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예언이 두 단락으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책이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고 계시록의 예언도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작은 책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떼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첫 단락은 첫째인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까지 있고 둘째 단락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분 후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언의 둘째 단락이 다만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더욱이 일곱 대접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10장 10절에서 요한이 먹고서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닳으므로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비로소 책이 떼어질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작은 책의 첫 단락은 봉해진 것이고 둘째 단락이 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예언에서 첫째 단락은 비밀스러운 것으로서 6장 1절부터 11장 19절에 첫째인부터 일곱째 나팔을 불기까지입니다. 또한 10장 7절에서 분명하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했고 11장 15절에서도 분명하게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왕국이 곧 임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둘째 단락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나팔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로서 12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에서 말한 바입니다.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심판은 책을 떼기 위한 수단으로서 왕국과 영원 세계를 이끌어옵니다. 10장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는 원문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 우레 소리는 이 책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바란 진노입니다. 사자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사람들이 듣고 떨게 하는 심판의 소리를 바라고 있음을 말합니다. 10장 4절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봉했다는 것은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한 면으로 무엇인가를 보았고 한 면으로는 그것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게 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기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쓰도록 허락한 모든 것은 다 사람이 알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5절에서 6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름을 가르켜 맹세하여 가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의 물건들은 죽은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살아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맹세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약에는 맹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비밀스러운 일들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고 명하심. 10장 8절에서 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작은 책을 요한이 먹도록 명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아래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리는 데 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1장 1절로 2절과 일치됩니다. 쓰다는 괴로움이고 달다는 즐거움입니다. 성전과 단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은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35장 2절 5절 에스겔서 45장 1절로 3절과 42장 15절 20절 48장 8절 12절 15절에서 청량하심은 보호하심이요 하나님께 거룩히 분별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로 청량하는 지팡이로 삼아는 무슨 뜻입니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다만 금갈대로 청량한다고 말했을 뿐 갈대를 지팡이로 삼아 청량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새하늘 새땅 때에 죄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청량하심은 형벌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지팡이로 청량한 부분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만 지팡이의 청량하심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위험하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땅 위의 성전입니까? 이것은 하늘 위의 성전인데 그 이유는 이 책이 주의하는 성전은 다 하늘 위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장래 땅 위의 성전은 우상에 의해 더럽혀질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보호하시며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단, 원문에서 단으로서 제단을 가리키지 않고 향단을 가리킵니다. 11장 2절에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한 제단은 바깥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아니하고 단을 청량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단은 성전 안에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오직 향단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단 다음 문구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단은 마땅히 향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들림받은 사람들만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 마당은 바로 땅 위의 성전입니다. 하늘의 성전은 성전이라고 하고 땅 위의 성전을 여기에서는 성전 밖 마당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고대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중심이 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비록 열왕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산당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증언케 한 왕들은 모두가 산당을 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운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방인들 중에 주님께 부르심받은 과도기적인 시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만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경배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의 경배는 물질적인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약은 영과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늘 위의 지성소에서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땅 위의 성전을 폐하시고 사람들을 하늘 위의 성전으로 이끌어 그분을 경배하게 하십니까?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서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주후 70년 로마 사람들이 성전을 헐은 후부터 이 땅 위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현재 땅 위에 또 성전이 있다는 것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것, 이는 우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거룩한 곳, 이는 원문에서 송소로서 이 송소는 대환란 시기에 그 안에 우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곧 예루살렘입니다. 하늘 위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7장 9절로 11절까지에서 말한 사람들입니다. 짓밟음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한 바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42개월 동안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국가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어느 종파를 가리킨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한 복음을 가리킨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충분한 이유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은 굵은 배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단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1장 5절에서 6절은 그들이 행한 바 기적은 복음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적과 달리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사람들을 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장 9절에서 그들의 시체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 시체는 결코 단체를 가리킬 수 없고 복음을 가리킨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증거하는 두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들은 굵은 배옷을 입었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은 후에 시체를 남기게 되며 그들은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11장 6절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함은 엘리야가 행한 바이고 물을 피로 변케 하는 것은 모세의 행한 바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 두 사람이 행한 바에 근거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한 번 죽었으므로 어찌 다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모세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그 두 증인, 그는 특별히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전치사로서 사람들이 읽기만 하면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듯합니다. 11장 4절의 말씀은 스가랴 4장 2절 3절에서 인용된 것이고 또한 11장 4절에 서 있음은 생활의 표시입니다. 사람들이 피곤하면 앉게 되고 병들면 누우며 죽으면 쓰러집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의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성경에서 죽지 않았다고 기록된 사람은 오직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오직 그들 두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두 증인은 성경이 정한 간증의 숫자입니다. 배옷은 고통을 뜻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신약에 없고 오직 구약에만 있습니다. 그들이 전파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에녹은 심판을 전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칼을 든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전파한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슬픔의 메시지입니다. 예언하리라. 3년 반의 대환란 동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데 이것은 그들이 환란을 더 이상 도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장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는 기름을 공급하고 촛대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스가랴 시대에 서 있었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도 그들은 서 있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뜻은 이 두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 창세기 1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이셨고 유대인들이 망국한 후에 하나님은 다만 하늘 위에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분은 또다시 땅 위에 주가 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구약의 위치로 돌아가서 새로이 유대인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판 자들일 수 있고 혹은 대환란 시기에 핍박받은 사람들의 돕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을 반대하고 또한 적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진 악한 생각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증거함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대환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과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부축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비가 내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뿐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우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짐승 혹은 야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짐승이라는 단어는 이 책에서 36번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짐승의 이름은 그의 성품과 일과 그의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이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왔는데 13장 1절은 한 짐승이 바다 속에서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적행은 바다 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적행은 마귀의 초소이고 17장 8절에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자가 반드시 부활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의 권세는 임의로 사람을 해할 수 있지만 그 짐승이 부활한 짐승이기 때문에 결코 그 짐승을 해할 수 없습니다. 11장 8절 저희 지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용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큰 성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소돔 또한 애굽이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본다면 이곳은 주님이 못 박히신 곳입니다. 이 두 증인의 죽음은 아마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같을 것입니다. 곳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어떻게 죽으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34절과 35절에서 말한 선지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일치합니다.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는 각 나라와 백성들의 대표가 와서 관람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인류의 공통적인 원수로 삼아 각 나라에서 그들이 죽임당한 것을 듣고 와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람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절 2절과 스가랴 12장 3절과 14장 2절에서 이때 각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흘 반은 3일과 4일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같이 썩어짐을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나사로와 같이 4일 후에 냄새나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과 4일과 이 책에서의 3일 반 동안은 모두 요한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것은 두 사람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이 각처에 전해지므로 사람들이 가진 행동입니다. 예물을 보내는 것은 극도로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하는 데에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육체가 고통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들의 양심 또한 고통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11절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는 원문에서 생기의 영입니다. 부활은 성령이 이루신 것입니다. 발로 일어서니는 생활을 나타냅니다. 두려워하더라는 아마 다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이 갑작스럽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간접적인 원인은 이 두 사람이 전에는 그렇게 권세가 있더니 이제 다시 부활하였으므로 장래 어떻게 행하게 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름은 10장 1절의 구름처럼 특별히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는 단지 그분의 제자들이 지켜보았지만 이 두 증인이 승천할 때에는 원수들도 구경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원수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지진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성은 곧 예루살렘 성입니다. 7천은 원문에서 유명한 사람 7천입니다. 계시록 전체에는 지진에 관하여 오직 네 차례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6장 12절, 8장 5절, 11장 13절, 11장 19절입니다. 두려워하여 그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장 11절은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일곱째 나팔, 셋째 화, 11장 15절에서 18절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여짜기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원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일곱째 나팔을 분 후에 모든 결국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의 모든 재앙으로서 이것은 곧 11장 14절에서 말한 세 번째 화입니다. 11장 16절 후로부터는 다시 24장로들의 보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왕국이 이미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19장 4절 이후에 다시 24장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그들이 이미 우주를 다스리는 고난을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18절의 진노는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상을 얻는 이가 오직 세 무림을 지적합니다. 종 선지자들,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아마 종교적인 바벨론을 세운 사람들이거나 짐승의 형상을 경배하고 짐승을 쫓는 사람들이거나 계시록 20장 7절로 9절까지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일곱 나팔 후에 하늘의 광경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1장 19절은 16장 17절로 21절까지와 같은 시기입니다. 11장 19절은 우리에게 세 번째 화의 마지막 광경을 보여주고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도 우리에게 세 번째 화의 마지막 광경을 보여줍니다.